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심규혁 지음 성우 심규혁 읽음 그렇게 한 계절이 채 지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그날은 팀장님과 같이 하는 녹음이었는데 토크백이 열리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너 뭘 한 거야? 어? 시옷 발음이 괜찮아졌네?
이후 내가 프리랜서가 되고 팀장님도 회사에서 나와 프리랜서 PD가 됐어. 이분이 시네탑, 몬스터 패밀리 등을 함께 작업했던 김정영 PD님이야. PD님은 그 뒤로 함께 작업할 일이 생기면 주변 스태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곤 하셨어.
야, 나도 지적은 했지만 사실 그거 고쳐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나는 2014년 오디션을 통해 카툰 네트워크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주인공 역을 처음으로 맡았어. 남의 문제도 자기 문제처럼 끌어오는 오지랖 대마왕.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아이. 순수함과 엉뚱함을 양볼에 하나씩 몰고 있는 캐릭터. 바로 클라렌스는 엉뚱해의 클라렌스 역이었지. 이 친구는 가운데 치아가 없어서 이 시옷 발음이 센 특징이 있더. 시옷 발음과의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전속성우 시절에 나는 절대 몰랐지. 그 지독한 인연 덕에 그때 발음의 해상도까지 조율할 수 있었어. 추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밀화에 대한 연습이 받쳐져야 하듯 뭉툭했던 발음을 예리하게 만들어본 경험이 있으니 거꾸로 뭉개는 일도 훨씬 자연스럽더라고. 나는 과장되지 않게 적당히 상황에 따라 발음을 조절했고 덕분에 클라렌스의 목소리 연기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지. 시옷 발음을 고쳐서 일이 더 잘 되었는지 발음이 명료해진 덕분에 조연으로 머물 인생이 주연급 성우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주연급 성우로 발돋움하지 못했다면 애를 썼던 시간들을 아까워했을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분명하게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어.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작품 속 나의 역할만을 얻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향해 다가갈 용기. 지금 귀찮고 힘들어도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 기꺼이 수고할 각오.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진짜 나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얻어냈다고 생각해. 게다가 그 시간을 통해 내게 무엇보다 귀중한 자존감도 생겼거든. 자존감은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해서 키워지지 않는다고 해. 문제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 연기 생활을 하다 보니 만화 속 주인공이라고 해서 늘 멋지고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승부에서 이겼는지 적과 맞선 모습이 멋졌는지와 상관없이 벌벌 떨면서라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튼튼해질 거야.
KBS 오디오북
4장 목소리 너머의 목소리 글자를 부리는 사람.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신인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을 정리하려고 해. 가끔 후배들이 조언을 청하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 있어. 책을 읽어. 메모를 해. 아마 후배들은 시사를 덜 하거나 더 잘하는 방법, 오디션에 착착 붙는 법, 피디님들의 내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법, 한 번 간 녹음실에서 다시 연락을 받는 비법이 더욱 궁금하겠지. 좀 더 연차가 쌓이면 제작진의 눈치를 덜 보고 여행 스케줄을 짜는 방법이나 A급 성우. 이 A급 성우가 뭐냐면 한국성우협회의 성우는 전통적으로 10년을 기점으로 B급이랑 A급을 나누거든. 그러니까 10년차 이상 성우가 돼서 출연료가 올라도 캐스팅표에서 밀려나지 않는 비법. 캐스팅 빈도는 줄더라도 몸값을 올려 결과적으로 연봉을 높이는 노하우, 뭐 이런 거에 더 구미가 당길 거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거나 메모를 하라는 말이 답답할 만도 하지. 언뜻 보기에 목소리 연기와는 동떨어진 행위 같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비법을 감추고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고 싶어서 그럴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살아. 요리를 하더라도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관객이 없으면 작품을 만들 이유가 없어. 조연이 있어야 주연도 있고 후배가 있어야 선배도 있어. 그러니 어떤 업종에 신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그 업종 자체가 조만간 도태되고 사라진다는 신호와 같아. 간혹 성우도 이만하면 꽤 많으니 신인을 그만 뽑자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 농담이 현실이 된다면? 성우라는 직업은 사라질지도 몰라. 세상에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목소리가 가장 천천히 늙는다고 해도 어쨌든 사람은 늙지. 그래서 나는 후배들이 끝없이 들어오기를 소망해. 기왕이면 그 후배들이 잘하기를 바라. 각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을 내길 원하고 될 수 있는 한 가장 뜨겁게 타오르길 소망해. 그렇기에 이렇게 말하곤 해. 제발 책을 읽고 메모를 하라고.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성우의 일반적인 정의는 목소리 연기자야. 나는 개인적으로 성우를 이렇게 정의해. 성우는 글자를 부리는 사람이다. 애니메이션 마도조사의 위무선이 피리로 홀령을 부리듯 성우는 하얀 바닥에 누워있는 글자를 일으켜 움직이게 해. 나는 글자를 냉동상태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류의 내용이 나와. 예시를 들어볼게. 오염된 지구를 대신할 곳을 찾던 지구인들이 지구 못지않은 환경을 가진 행성을 발견한 거야. 그들은 인류의 모든 지혜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곳을 새로운 거주지로 만들 계획을 해. 그곳에 갈 수 있는 우주선도 만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도착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대충 계산해보니 약 200년이 걸려. 아무리 천천히 늙는다 해도 그 정도면 새로운 행성으로 가는 중에 다 늙어 죽을지도 몰라. 그때 한 과학자가 특별한 캡슐 제작에 성공해. 그 캡슐에 사람이 들어가면 삶을 일시정지할 수 있어. 캡슐 속에 사람을 눕히고 작동시키면 그는 냉동상태로 보존돼. 그리고 예약해둔 타이머가 울리면 해동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타이머를 200년으로 맞추기만 하면 문제 해결. 책이란 이렇게 냉동된 승객을 가득 실은 우주선과 같아. 성우는 냉동된 승객들, 즉 글자들을 해동하고 숨을 불어넣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해. 배우는 화면 속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얼굴을 포함한 자신의 몸을 통해 캐릭터를 표현해. 성우와 마찬가지로 대본을 갖고 연습을 시작하지만 점점 손에서 떼어내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 최종적으로 배우는 대본을 삼킨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내보이는 사람이지. 그런데 성우는 배우와 달리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쉽겠다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육수를 제대로 우려서 깊은 풍미를 지닌 국수를 한정판으로 파는 게 어려울까? 뜨거운 물만 부으면 적당한 맛을 내는 국수를 많이 파는 게 어려울까? 장사를 잘하려면 자신이 파는 물건이 뭔지 잘 알아야 해. 성우의 상품은 얼핏 보기에 목소리나 목소리 연기로 만든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진짜는 따로 있어. 앞서 말한 글자 해독 능력이야. 생명력이 없는 글자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 걷고 뛰고 춤을 추도록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 글자를 부리는 능력. 그 능력이 뛰어날수록 성우로서 가치가 높아져. 흔히 성우에게는 목과 성대가 악기라고 해. 대본은 악보에 비유되곤 하지. 하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연주자에게 악기는 능숙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야. 능숙함이 절묘함에 이를수록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글자는 그 자체로 악기에 가깝지 않을까? 고정된 형체 없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세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방대한 악기. 피아니스트가 가장 많이 붙어 있어야 할 대상은 자신의 악기인 피아노야. 바이올리니스트가 몸에 붙이고 살아야 할 대상은 자신의 악기인 바이올린이지. 그렇다면 성우는? 목소리만 좋다고, 목소리만 좋게 만든다고 성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좋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읽는 능력은 아무리 단련해도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없어. 글자를 해동시킨다, 글자를 부린다는 말에는 좋은 목소리와 선명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글을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야 해. 악기 연주자가 악보를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정도로 악기를 잘 부린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책을 읽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메모해. 노트나 휴대전화에 메모장을 펼쳐. 그리고 적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도 좋아.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 많은 질문을 던져. 하지만 반드시 적어놓아야 해. 사람은 너무 쉽게 읽거든. 어느 정도로 잘 읽냐면 이틀 전 점심시간에 내가 뭘 먹었는지도 까맣게 잊지. 누군가가 내 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충격적인 비밀을 속삭이면 몇 년 뒤 그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비밀의 내용만 남아 무심코 발설해버려. 그래서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궁금해하고 알아내고 싶은 것들, 나를 고민에 휩싸이게 하는 문제들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봐. 장담하건대 어떤 문제를 적었든 누군가의 책 속에 반드시 비슷한 문제가 담겨 있어. 끈기 있게 찾아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딘가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적어놨을 거야. 이렇게 메모에 적어둔 나의 글자와 책 속에 담긴 글자들이 서로 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 글자들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특별한 뜻을 갖게 될 거야. 그렇게 부딪혀 만들어지는 음의 파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자를 제대로 부리는 방법이야. 이를테면 달리기라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쓰고 말해보는 한편 밖에 나가 실제로 달려보기도 해야만 달리기라는 말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정리하자면 궁금한 내용을 메모하고 책에서 찾아. 그러면 당장 그 책에서 바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힌트를 얻거나 질문을 수정할 수 있어. 힌트와 수정된 질문을 다시 메모하고 다음 책을 찾아. 책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냉동인간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봐. 글자 사이를 헤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온 방법의 전부야. 이 방법이 성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의 레벨만 높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글자는 인류의 악기고 인류는 글자를 부리는 존재니까.
오디오북.
에필로그.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사용하는 목소리를 낭독하는 데 쓰기 어려워해. 평소에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도 글자를 읽어야 할 때면 어딘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이건 결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야. 목소리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머리에 떠오른 내용을 말할 때는 생각이 작용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여기서 생각이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이해와 해석, 감각을 모두 포함해. 하지만 글자를 읽을 때는 글자가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이 목소리가 돼서 튀어나와. 그래서 말하는 소리와 읽는 소리가 달라져. 충분한 사유를 거치지 못하고 나온 목소리는 미처 여물지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같아. 읽는 목소리와 말하는 목소리를 연결시키려면 세심한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목소리로 직업을 가질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나는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의외로 일상 속에서 곧잘 여물지 않은 목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거든. 다른데 정신이 팔려 그럴 때도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뉘앙스로 표현될 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 그리고 무심코 튀어나온 그 목소리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해. 건성으로 대답한다. 배려가 없다. 영혼이 없다. 한마디로 진심이 안 느껴진다는 뜻이야.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루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 성우의 목소리 연기 훈련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객관성도 귀하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하려는 쇼호스트의 센스와 열정도 멋지지. 일반인은 범접하기 어려운 신의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야. 그에 비해 마지막 녹음 현장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아도 되는 성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 그런데 성우는 목소리가 남다르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오히려 이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좋은 목소리는 성우의 기본 조건이야. 하지만 좋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음색이 아닌 사유에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번 에세이 출간 제안을 받고 흔쾌히 나섰던 이유는 가느다랗고 조그마한 목소리를 다듬어 오면서 나의 미약했던 자존감이 많이 튼튼해졌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원고를 써나가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잖이 놀랐었어. 내가 자존감이라고 느꼈던 것 중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성우 일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었더라고. 원고를 채우면 채울수록 나의 자존감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 초고를 절반 이상 썼을 때 더 이상 뒷부분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 그때까지 써뒀던 원고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결정하기까지 마음고생도 꽤나 했지. 성우라는 본업에도 충실해야 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장화신은 고양이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데 아휴, 이 일을 어쩌나 했지.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에도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역삼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갔다가 촉이 강하게 왔어. 뭔가 찌릿하고 직관이 발동하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힘든 중에 불쑥 찾아오기도 하거든. 글을 쓰기 위해 노트를 펼치던 곳은 되게 카페였기 때문에 도서관은 어느새 내게 낯선 장소가 돼 있었어. 오랜만에 걸음한 그곳에서 책을 가득 품고 벽 대신 서 있는 책장 사이에 쪼그려 앉아 아이들과 키득거리다가 문득 이 장소에서라면 책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 거야. 그때부터 나는 틈만 나면 동네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 부지런히 다녔어. 자존감을 렌즈 삼아 목소리와 목소리 연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선배 성우들이 쓴 책을 다시 읽고 목소리와 연기를 다룬 책을 찾아봤어. 자존감을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과 자료도 닥치는 대로 읽고 메모했지. 그렇다고 내가 자존감에 대한 엄청난 식견을 갖게 된 건 아니야. 다만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떼어 책에 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됐어. 자꾸 영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영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믿어.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과일처럼 여길 때가 있잖아. 영혼을 짜낸다거나 갈아넣는다는 표현을 심심찮게 쓰니까. 여기 적힌 글자들은 모두 내 영혼을 갈고 짜내어 쓰여졌어. 나중에 이것들이 어떤 향이었고 무슨 맛을 냈는지 알려줄래? 아주 달아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슬그머니 스며들어 네 안에 숨어있는 나쁜 목소리를 걸러내고 몰아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미국 LA의 한 회담에서 꿈에 대해 연설했던 내용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칠게. 꿈은 언제나 뒤에서 다가와 절대 네 눈앞에서 소리 지르며 찾아오지 않아. 꿈은 꼭 속삭이며 다가와 너만의 본능과 직감은 늘 속삭이지. 결코 소리 지르지 않아. 잘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 그 속삭임이 너의 영혼을 자극하고 그 소리가 전한 꿈에 평생을 걸고 싶어진다면 그 일은 너의 운명이 될 거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를 도울 거야.